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12년 6월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정말 구체적으로 처음 받았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전에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전혀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개척지가 이제 또 필리핀 세부로 또 정해지게 그 6월, 7월이 저에게는 뭐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해 추석 명절 연휴 때 섬기던 교회에서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이곳에 땅밟기 정탐 여행을 제가 왔었어요. 저를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님 몇 분을 제가 소개받았고 저녁마다 우리 선교사님 집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한 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기저기 교회를 할 만한 상가 건물을 제가 알아보러 돌아다녔고 또 가족들이 와야 되니까 가족들이 살 만한 집도 제가 좀 알아보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왔어요. 여기가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쪽은 안 오고 엉뚱한데 저쪽 과달로페에서만 제가 뺑뺑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필리핀이라서 물가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집과 상가를 제가 알아본 결과 임대료가 생각 이상으로 비싸더라고요. 이제 필리핀이라서 좀 뭐 얼마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비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낙심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싸면은 뭐 내가 특별히 뭐 어디 지원받고 오는 거 아닌데 이게 비싸면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없는 생각 때문에 살짝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솔깃한 제안을 이제 듣게 됐어요. 여기 건축업 하시는 한인이 있는데 2억 정도만 드리면 땅을 장기 임대해서 2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했어요. 뭐 개척 멤버도 없이 개척을 하는데 뭐 연고 없이 와서 개척을 하는데 매달마다 이 비싼 임대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그냥 사역만 하면 되겠구나. 교회가 건축돼 있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전세금도 좀 빼고 여기저기 좀 후원을 요청해서 어느 정도 그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주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몇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 없이 세워진 성전을 누가 사랑하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무 성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서비스를 우리가 예배 서비스를 드려야 되잖아요. 드려야 되는데 서비스만 받고 갈 생각만 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와서 서비스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고 그냥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뭐 한인교회에서 여러 가지 한인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러고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아 교회를 사랑할 성도가 없겠구나.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언젠가 하나둘 모이게 성도들 더디겠지만 하나둘 모이게 될 그 성도들의 그 눈물과 땀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그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응답을 받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 일은 없던 일로 해주시라고. 그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건물 얻을 재정 없으면 우리 집 거실에서라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세부에서의 개척을 제가 그때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바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걱정 없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잘 될 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가 누구인지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때문에 이 친구가 나랑 같이 있는지 사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일 거예요.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위기 때 등을 돌릴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이게 그 보여요.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등 돌릴 사람이겠구나 이게 보여요. 좀 그때 좀 섭섭하죠. 아쉽죠. 자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이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 거의 10년 정도를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발각이 되고 사울왕이 암살자들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살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인적이 드문 광야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산과 들과 같은 데로 도망을 다녀야 됐어요. 20대 시절을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20대 시절을. 그 10년간 다윗은 맘 편히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과거 다윗을 영웅으로 떠받들던 백성들도조차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을 때 군대 장관으로 있었을 때는요 다윗이 영웅이 되었었어요. 백성들도 다윗을 다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백성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고 다윗은 사울왕이 쫓는 도망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괜히 다윗 편에 섰다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숨어있는 다윗을 보면 사울왕에게 밀고 하곤 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고 그의 미래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 용사들이 모여왔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오늘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모여들었던 400명의 용사 혹은 이후에 조금 더 모여서 600명의 용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냐민지파, 갓지파, 므낫세지파 등에 속한 용사들도 모여왔어요. 강까지 막 건너가면서 막 모여왔어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렇게 모여든 용사 중에 우두머리격인 아마세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반절에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의 이익에 따라 권력이 줄을 서게 돼 있어요. 당시 절대 권력은 사울이었지만 아마세와 모여든 용사들은 사람의 권력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부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용사들이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사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윗 편이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는 다윗 편에 서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마세라는 사람과 그 모여든 용사들이 다윗 편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따르자면 지금 권력자 밑에 다 가야죠. 거기 가야 군대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 편을 따르기로 하는. 자,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 권력은 절대적으로 사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과거 다윗을 영웅 취급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사울을 향해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사울을 향해 갔어요.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사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편에 서시니까 다윗에게로 점점 더 많은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23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수십만 명의 용사들이 각 지파로부터 모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을 찾아와 그를 도왔던 사람들은 다윗의 진실한 친구들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돈 몇 푼 가지고 등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더 큰 거 있으면 반드시 나를 등 돌릴 사람이에요. 별것도 아닌 그런 일 돼가지고 등 돌리고 나 버릴 사람은 언제든지 유익할 때는 자기가 그 카드를 갖고 있지만 조금만 불리하면 나 버릴 사람이에요. 진짜 진실한 친구는요, 다 참아주죠. 기다려주죠. 내가 어려울 때 내게 손을 내밀죠. 그게 진실한 친구 아니겠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도왔던 다윗의 진실한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다윗이 10년간 앞이 보이지 않는 도피 생활 중에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의 진실한 친구세요. 다윗이 부족해도, 다윗이 연약해도, 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그런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는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막함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진실한 친구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